구약성경 134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첨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첨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두를 첨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의 돌판을 다시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라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31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든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과 율례와 제도를 선포하신 후에 그것을 백성에게 반포하도록 내려보내시면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돌판 위에 친히 쓰셔서 이제 가지고 내려가도록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돌판은 산에서 내려온 즉시 깨어져 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다시 이제 만들어 오라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질 않고 모세에게 깎아서 만들어 오라는 그런 다른 요구를 하십니다. 물론 그곳에 기록되는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죠. 그러나 돌판 자체는 이제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끼도록 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한 30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시원하게 답을 제시하는 그런 기록들을 찾기 참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제 말씀을 좀 더 보면서 우리 작년부에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또 저와 동일한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돼서 나름대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정돈했던 내용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해릴 수 있기 위해서는 19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장 초두를 보시면 애굽에서 모세의 용도를 받아서 그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면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장차 하나님의 산, 즉 이 시내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죠. 바로 그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까지 끌고 오도록 인도하도록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강력하고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과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갖추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참되신 하나님의 백성들 복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그 거룩한 목적에 합당한 삶과 신앙을 살아가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의 율례들과 법도들과 계명들을 이제 율법이란 이름으로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하게 되죠.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이르는 이 긴 내용들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 통독할 때 매우 지루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 율법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조건적인 의미에서 주시는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하나의 방향과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신자들의 마땅한 하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서의 무한한 복과 기쁨과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걸 어기면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은 유지가 되지만 그런 복된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놓치고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아주 심각한 징계의 손길을 통해서 상당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이제 손해보는 영적으로 손해보는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이 아주 매우 방대한 내용의 계명과 율례들을 가르쳐서 학자들은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통칭을 합니다.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호렙산 언약이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셨을 때에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하나의 그 차원의 구원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특별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반포하고 그 모든 것을 선포해야 되는 이 율법과 계명들이 제대로 소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이 그저 무참하게 깨어져 버렸다는 그것이 이제 이 출애굽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밤낮을 이제 금식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규례와 법도를 받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전혀 다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2장에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죠. 모세가 한참을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각색하기 위해서 아론에게 요구를 하게 되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금송아지는 아론의 그 어떤 상상력을 동원한 창작품이 아니고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준히 섬겨오던 그런 이방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주로 이제 통용되던 신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에스겔서 2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기 전에 애굽에서 어떤 짓을 하고 지냈는지가 아주 강렬하게 아주 세세하게 고발이 됩니다. 애굽에서의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은 잘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유일하게 에스겔서 20장만큼은 매우 강력한 어조로 그 내용을 책망하고 있죠.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들은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백성들 애굽의 압제와 억압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뽑아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거기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섬기는 모든 우상을 끊어라. 우상 숭배를 거절해라.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해방을 맞는 그 시간까지 그들은 전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죠.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심각한 고통을 그들에게 내려 부은 것이죠. 놔두면 편안하면 절대 안 나올 백성들이니까 이제 출애굽 직전에 통치하고 있던 바로의 아주 폭압적인 그런 억압적인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드셔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옛날에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다시 만들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런 행태는 뭐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10계명의 제2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데 사실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하나로 묶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고백적인 차원에서 이제 문제를 다룬다면 두 번째, 나를 비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 선언에 합당한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바른 신앙, 순수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개념적으로는 자부하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보다는 내 욕망에 합당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좋고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서 주는, 세상에서 약속하는 부귀영화를 쉽게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배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산 아래에서 저지르고 있는 일이 조금 더 본질적인 면에서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는 사람을 개인으로 창조하셨지만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펼치시는 제2의 창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그 조직신학적으로 구분할 때도 창조, 구속, 뭐 심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집어내서 이제 시내산까지 와서 거기서 이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장면은 전혀 이 세상에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에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부여하심으로써 그분의 구체적인 구원의 경륜과 이 땅을 향하신 구원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된 이 공동체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기도 전에 그 말씀을 송두리째 거절하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아주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것만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용서될 수도 없고 화해될 수 없는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은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즉시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의 실수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죄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이 공동체적인 범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예 그 자리에서 다 싹 쓸어서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죄로 규정을 하시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모세를 통해서, 아마 모세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지금 따라왔으니까 여호수아까지는 포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이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그런 그 제안을 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옳습니다. 이보다 더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놈들 다 죽여버리고 저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십시오. 마땅하지요.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내 자손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일을 하시겠다는데 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너무도 크게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모세는 세 가지 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11절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신 자들을 다시 죽인다는 것은 이것은 자가당착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셨던 그 일과 배치되고 모순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만약 그렇게 하시면 이 세상이 뭐라고 그러겠는가? 이 백성들이 빠져나온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겠는가? 하나님의 명예와 존엄의 그 권위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를 위해서 그럴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세 번째는 13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제시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걸고 당신의 본질적인 그 신적인 그런 내적인 본성을 걸고 지금 약속을 하신 건데 그걸 깨뜨리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인한 행위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매우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같이 노하셨는데 이제는 그걸 갑자기 없었던 일로 걷어들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은 아니 어떻게 감히 피조물에 불과한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지만 하나님보다도 판단력이나 어떤 문제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한 수 위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성질을 억제하지 못하시고 자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셔서 확 내뱉고 있는데 굉장히 냉정하고 아주 분별력 있고 살이 깊은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러고 점잖게 훈계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펄펄 뛰고 계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사리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이 미처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 성품을 들먹이면서 지금 이렇게 설득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와 같은 조금 묘한 그 이상한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란 사람의 특별한 그 신과 지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세나 또 구약에서 또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참 놀랍도록 특별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신학자들은 구속사적 인물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구속사적 인물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코 우리와 그 직임과 그 역할에 있어서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죠.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들떨어진 인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부활장이죠. 15장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하면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거기에 다 열두 제자도 들어있고 바울 자신도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영적으로 탁월하고 민감하고 영적인 영웅들이라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홍정길 목사님의 해석을 지지합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말로 해도 못 알아듣고 글로 해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눈으로 번이 뜨고 오디오도 안 되니까 비디오로 보여줘야만 이해하는 시대. 오늘 젊은 세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 알아먹습니까? 글로 하면 무슨 뭐 이해를 합니까? 그냥 이 화면을 통해서 틀어줘야 보여줘야 이해하는 세대 아닙니까? 굉장히 수준 낮은 그런 인식의 방법이죠. 구속사적인 인물들이란 어떤 면에서는 그처럼 우리보다 훨씬 연약한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도마와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하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도마보다는 최소한 나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 구속사적인 인물들이 우리보다 영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쓰임을 받는 구체적인 사역의 현장, 그 책임에 있어서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모세가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은 자연인으로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의 그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계시받아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특별한 지위와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의 말과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기도는 모세 자신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세 가지 점에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벌써 화를 내시고 이들을 쓸어 죽여야 되겠다고 작정하셨지만 하나님 마음에서 신적인 독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들을 택했는데 이들을 죽여? 이건 자가당착이지 않느냐. 내가 이들을 다 죽이면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건 아니겠는가? 또 내가 이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 성품을 걸고 약속한 이 약속을 내가 깨뜨려? 이건 아니지.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라는 형통에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이 백성을 향한 용서와 사죄의 그 논리를 스스로 지금 독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인물로서의 모세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음 단락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됩니다.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분노의 표현이죠. 32장 19절 20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번에는 모세가 아주 승질을 부립니다. 무섭도록 큰 분노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제가 지금 승질 난다고 여기서 성경책 집어 던지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말이 안 되는 짓을 왜 모세가 하는 것일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성경학자들은 이 모세의 분노는 모세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다. 이미 10절에서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겠다고 급격하게 분노를 표출한 그 분노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간적 순서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만 10절에서 시내산 위에서 급격하게 노하셨던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이 백성들 앞에 그대로 표현되고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는지를 지금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이번에도 단순한 자연인이 아닌 구속사적인 인물로서의 하나님의 대변자요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그 분명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모세 자신의 감정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도도 모세가 물론 하나님의 독백이지만 모세로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낸 것이죠. 그와 같은 영적인 민감성과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40년에 걸쳐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기도를 드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분노도 물론 개인의 분노가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분노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갖고 계신 그분의 공의로운 분노가 모세의 분노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떤 식으로 극적으로 표현됩니까? 돌판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것, 하나님 당신이 쓰신 것을 던져서 깨뜨리는 이 엄청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돌판이 깨어진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짚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도 모세로서도 이미 저질러진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한 그 대가를 그 스스로가 치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문제라면 좀 더 간단할 것입니다. 뭐 유감을 표하든지 사과하든지 또는 필요한 뭐 손해배상을 하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무마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좀 더 근본적인 기본적인 본질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였고 이것을 아주 무참하게 깨뜨린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훼손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와 같은 지혜도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구약에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립니다. 특히 이처럼 엄중한 죄를 지었을 때는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용서를 받습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제사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란 말이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제사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이미 그려졌고 그 내용이 모세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백성들에게 선포되기도 전에, 그 제도가 세워서 시행되기 전에 문제가 터져버렸다는 것이죠.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을 확인합니다. 구약은 이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또 확인하는 것이죠. 그 제사를 위해서 이제 성막을 짓게 되는데, 성막에 대한 얘기가 20장부터 이 31장 사이에 아주 길게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시 뒷부분에 가서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 몰려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냥 없었던 일로 그냥 묵과하면 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호하리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가를 요구하시겠다,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의 한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 돌판이 깨어진 그 의미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셔서 모세에게 주신 이 돌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율법의 돌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징표가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백성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십계의 돌판은 단순히 법전으로서의 그 의미로는 그런 하나의 책이나 또는 어떤 사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표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육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의 예표가 오늘 이 첫 번째 만들어진 십계 돌판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돌판이 깨어진 것은 하나님 자신이 깨어진 것을 상징하죠. 여기서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에게 그들이 받아야 마땅한 그 진노의 채찍, 그 저주와 멸망의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죄책을 자신에게 돌리셔서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이 모습 속에서는 분노 가운데, 진노 가운데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지금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십계의 돌판이 깨어진 것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하는 구약의 중요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언약의 돌판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그 제사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는 과도기적인 특수 상황에서 오히려 좀 더 선명하게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구속의 은총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모세는 송아지를 불살라서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이 죄의 권세를 파괴한 그 결과로 그들이 얻은 사죄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죠. 그러나 32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거절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이 결국 맞이한 결과는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백성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역사를 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돌판을 다시 만들어 오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죠. 자, 그렇다면 왜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처음처럼 깎아주질 않고 왜 모세 보고 깎아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한 것일까요?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와 같은 형태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 땅에 한번 오셨던 그 주님의 몸은 이제는 다른 형태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즉 부활하신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다시 육신으로 이 땅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머리로 하는 그분의 새로운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빚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인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인생이라면 이처럼 새롭게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분의 몸을 우리가 경험하고 참여함으로써 그 놀라운 주님의 임재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세상 앞에서 구별되고 분명하게 차별화된 그런 신자로서의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새롭게 깎아 만들어 가졌던 그 돌판처럼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한 지체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거하는 죄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약속을 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새롭게 깎아진 말씀의 판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주님 앞에서 재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은 주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남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이 거룩한 주님의 새로운 돌판으로서, 새롭게 깎여가는 돌판으로서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남은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우리를 참 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주의 말씀의 돌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길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길에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께서 당신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거룩한 돌판으로 새롭게 세우시고 부르셨사오니 남은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그 받은 바 소명을 아름답고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이루어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세가 참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에 대한 확신 속에서 세상 앞에 당당하고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의 돌판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남은 인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